네, 안녕하세요. 제가 광주진리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서흥일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박노찬 형제님보다 키가 너무 커서 갑자기 좀 불편하실 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주제 설교를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제가 왜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귀한 간증은 오후 시간이 아니지만 또좀 특별하게 또 같은 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역자들하고는 또 아주 독특하게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간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전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오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찾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제일 편하잖아요. 다리를 자르는 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한 말씀을 또 전파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말씀을 통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담들을 또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식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렇게 다 나와서 정착을 하고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들의 민족이 상당히 많이 이제 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집트 파라오가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할수록 자기들의 지배력이 약화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혹시라 이들이 또 우리를 반역하면 어떡하나라는 그 고민이 그 치리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생각한 방법은 이들을 강압적으로 많은 일을 시켜서 부역을 더 강화시켜서 이들을 힘들게 억압해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더욱더 많은 자식들을 낳고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고 컸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자로 모세를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는 젊은 시절에 파라오의 왕궁에 살다가 도망쳐 나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는 이제 타국에 살았고 40년 동안 이제 타국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정착을 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것은 자기에게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는 목숨이 두려웠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듣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에 주변의 환경에 적응을 하고 나면 현실에 만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향을 떠날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고향을 떠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순천으로 전라남도 순천으로 가게 되었을 때 다들 어디 먼 이국만리로 저를 보내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서울에 살던 분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죠. 문화생활을 못한다, 뭘 못한다, 친구하고 멀어진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척과 떨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더더구나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내 환경이 너무나 좋을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너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도 없는 일일 때,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일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고 새로운 생명이 주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잘 설명을 한다, 그들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내가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다. 나중에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라고 하면 그들의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과 많이 동일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지금 바쁘다 이거. 주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확하고 똑똑한 줄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키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일을 시키셨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좀 너가 너를 믿고 내가 너에게 시킨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가 들고 있던 손에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셨고 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료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이제 모세가 아, 내가 이것을 봤으니까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는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할 말이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와 같은 어리석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자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찾습니다만 주님의 일에 쓰이는 사람들이 왜 이리 적냐는 거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활 환경이나 내가 어떠한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느냐, 오직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나는 말을 능하게 하지 못하고 혀도 둔하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그가 말할 때,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한 것은 그겁니다. 너 그 부족한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핑계들을 섬기고 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과 나의 그 상황들은 누가 그렇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나의 직장을 허락하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부족한 것을 모르고 계시고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고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 초기에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먹고 살만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서 빠져서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왜 매일같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그런 변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심지어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가 가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것이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 앞에 어떠한 변명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그 사명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이 배교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거리감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성별이 되지 못해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좀 더 무엇인가 좀 훈련되고 나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 사용하시고 쓰시기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세상에 낙을 두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읽는 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잡니다. 그러나 내가 꼭 보고 싶어하는 TV 프로나 이런 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십시오. 핸드폰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벌벌 떨지만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거 가지고 벌벌 떠는 친구는 없습니다. 마귀가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다. 또 대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몇 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않았고 내 평생에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올 때 외에는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일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시대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으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면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동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옳다는 걸 알지만 반응할 자신이 없는 것이겠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헌신의 자세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먼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술과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빠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술과 담배가 없으면 절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를 누가 집어넣어줬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한번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짚으셨다 해도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이제는 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제가 이것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앞으로 펼쳐질 일, 그 일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그 부족한 것들과 두려운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와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실 것이고 이 뛰어나고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상상할 수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내 앞으로 앞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방법들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뭐냐? 그와 같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 또 여자들 뭐 혼혈인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곱하기 3을 하든 뭐 곱하기 4를 하든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광저가 사는 광주광역시 인구가 약 150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인구거든요. 간혹 한 번씩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주 지역에 사는 모든 인구가 다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먹는 문제, 또 그들의 마시는 문제, 심지어 그들의 배설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아무런 것도 없었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이 아프지 않고 옷이 닳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몇백만 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인구의 10배에 수천만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나 이를 주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은 그럼 누가 만들었겠냐 이거죠. 그 입을 만드신 분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입에 말할 것조차도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당연히 듣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는 말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모세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파라오 앞에 나갈 자신이 있었고 내가 말로 파라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그 무서운 파라오가 모세의 그 말솜씨에 넘어갔겠습니까? 파라오가 분명히 아무리 모세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방법으로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걱정과 변명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 능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인데 너는 왜 너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 앞에서 핑계를 대고 변명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분노케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 성경을 잘 못해서 몰라서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그 믿음만큼 전하면 되는 것이지 성경의 지식을 꿰뚫고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물론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특히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왔고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 대한 이 관심이 좀 큽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작년부터 이 고3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 고3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학과는 어떻게 선택했냐 이게. 다 자기들이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대학을 가는 것도 다 자기들이 정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저 거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냐 이거죠. 내 앞날에 펼쳐질 것들, 내가 꼭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것이고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가면 좋아질 것이라는 그 판단과 결론을 내가 다 지어놔버렸다는 게 결정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척박한 땅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렸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모든 것들을, 물론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기뻐하고 모든 지체들이 다 그 부모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학을 갔, 우리는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을 갔을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걸 선택했는데 다 그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 내가 너무나 물들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들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이러한 삶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돕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을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만족을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루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은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내서 어떤 과에서 먹고 살기 편한 과에 걔를 보낼 것이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느 과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대학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걸 배제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대학을 가서 신앙을 다 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 앞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겁이 많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다시 또 불순종하거나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봐도 변함이 없는 사람, 언제 봐도 그 사람이 항상 똑같은 모습에 어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항상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교제를 해줘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기복이 심한 사람은 세상에서 비난받고 평가 절하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기복이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도자가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우리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모세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배교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편해졌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을 지금도 찾으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꾼들을 계속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멀리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고 또 저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놀라운 역사들처럼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가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세상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항상 내 뜻을 주장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은 모세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배교한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들, 또 바른 섬김의 교회를 우리가 찾게 되었던 것들, 이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 자세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크게 느끼지 않는 분들은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것이겠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마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교한 땅에서 진리의 말씀과 바른 섬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없어서 그 목회자가 오기를 정말 울고 불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바른 말씀을 증거할 그러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있어야만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배교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변명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가 언제라도 움직일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가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에게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면 저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70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870장 내게 능력 주시오. 무선 마이크 A는 꺼주시죠. 태양영진 무선 마이크를 꺼주시죠. 870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오. 주 따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능력 그원이 주님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약하나 내 마음 정했네. 주여 당신 밖에는 나를 채워줄 것이 그 누구도 없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이 험난한 인생에 장빛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오.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영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 전진하도록 나를 격려하소서. 주여 당신 밖에는 내가 따르고 싶은 그 누구도 없음을 주여하시나이다. 나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오나 주만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세상에고 내가 버릴 수 있게 주님 알기 원하니 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참된 길 바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들려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안주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한 발을 떼기보다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포기하기 쉬운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저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 비록 두렵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하나님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인생이 이렇게 안주하다가 아무런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지도 못하고 세상 것만 쫓다가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내가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끝마쳐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뀐 이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앞에 있는 이 두려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저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 한번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모세의 인생처럼 내 인생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계기가 오늘 우리 지체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